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의 기록 제30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사람이란 모두 기쁨을 좋아하고 근심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거운 것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무거운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무거운 것이요, 다른 하나는 염려의 무거운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게 됩니다.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은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것은 해결되었으나 염려의 무거운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기쁨 또한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죄와 염려가 다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죄의 무거운 것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염려의 무거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분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항상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이 아니고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기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바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모두 사람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뻐함이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우리는 마땅히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의 몸이 좋지 않고 일도 많고 힘들고 나의 자녀들도 많고 말도 듣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 안에서 순리에 따라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어려움을 받아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잘 잊어버리고 오늘 들으면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래에서 즉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간 기뻐해야 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원문의 중용지도, 곧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도 않고 이르지 않음이 없음의 사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약간의 일을 당하고도 태산에 눌리는 것 같다면 중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어려움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큰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중용지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원문에서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와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의 가까워졌느니라와 가까운 데 있는과 빌립보서 4장 5절에 가까우신이라는 원문에서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원근의 근으로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절에서는 마땅히 기뻐하라고 했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염려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문제나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어려움 등을 염려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염려든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염려해야 하고 저것도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염려하는 것을 그의 본분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하지 않더라도 그 한 가지 일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한 가지 염려도 있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염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당신이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앉아서나 누워서나 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입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로 아뢰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와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일을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놓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일을 당신 자신 위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와도 당신 자신 위에 놓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눌림을 받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나는 일찍이 집을 짓는 일꾼들이 벽돌을 지붕까지 운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무 사다리에 상중하 부분에 서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멈추지 않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벽돌을 다시 위로 보내지 않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벽돌을 받지 않는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오는 벽돌의 압력에 의해 눌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보내어 지우지 않는다면 염려가 우리를 압사시킬 것입니다. 염려가 계속 우리를 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에게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하나 인내하며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출로가 있습니다. 이 출로는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큰 일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모든 일과 염려할 기회가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까닭은 천성이 낙천적이기 때문이 아니요 바보처럼 모든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뢸 사람이 있고 믿고 위탁할 사람이 있고 책임져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출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로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못 박힌 손이 우리 손 안에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일찍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얻어지는 바가 있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다고 보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지 않다고 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는 항상 비관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은 어느 날 몇 명의 동료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태양은 얼마나 환한가? 새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는가? 풀은 얼마나 신선한가? 자네는 이러한 경치를 대하고도 시종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는 이러한 경치를 볼 때 할 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아깝구나. 이러한 경치가 장구할 수 없다니. 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 탄식과 불평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질 뿐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철로에서 일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병이 있건 없건 일이 순조롭든지 순조롭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그를 낙천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철로에서 길을 보수하다가 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끊긴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한쪽 다리를 이미 차에 지어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아직도 한쪽 다리가 성하지 않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마땅히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설사 당신에게 염려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당신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그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염려를 담당하시므로 당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담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를 그분에게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기의 몸을 염려하거나 가정과 사업을 염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문제를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염려를 그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음과 그분이 오늘 당신의 염려를 담당하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부서진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이제 당신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만약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아린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자신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자신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가장 훌륭한 것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죄를 범했고 3분의 1의 천사들도 그를 따라 죄를 범하여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셨습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한 쌍의 부부를 지어 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넘어졌고 사람도 넘어졌지만 여전히 조급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오늘 범죄하면 하나님이 내일 곧 구주를 파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조급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 원문에서 군사용으로서 경계 혹은 국경을 지킴과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서의 지키다는 여기에 지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에 다메섹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병사를 사용하여 성벽을 사방으로 둘러싸며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도 병사가 성벽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뚫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근심을 전혀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모든 염려의 침범에서 벗어나도록 경계하고 위수하고 파수합니다. 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또 무슨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당신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모든 평강이 파수병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모든 조급함과 어려움과 불편함 등을 밖에 가두어 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참으로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긴다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의 지킴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당신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압박이 너무나 무겁고 사방으로 길이 막혀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필요한 바를 하나님에게 아뢰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평안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지킴입니다.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어느 광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몇 번 기도했지만 여전히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 구절은 사람에게 들려주기만 할 뿐 실행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너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곧 뛰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즉시 평강이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강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강이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평강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당신이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것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저를 당신의 손안에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평강이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